본문에는 7절까지 되어 있지만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었으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중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주셔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가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달리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되고 어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성취되는지를 헤아리면서 전심으로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며 특별히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되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맡아여 있는 시간이요 그분을 예배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관람자나 궁경꾼처럼 예배에 참여하지 않도록 저들의 심중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6절에 나타나고 있고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 많은 민족들이 있긴 했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단지 선민으로서의 특권만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선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과 책임, 다시 말하면 이방의 빛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사야 42장 6절에 잘 나타났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본래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요즘 선교 단체에서 비전 트립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나라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경우는 있었고 또 혹간 요나처럼 이방 나라의 보내심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에게로 보내심을 받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은 특정한 장소로 가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고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한 지가 거의 아마 10여 년은 지난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종인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실제로 무슨 특정한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사명이었다면 그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존재해야만 되었느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었느냐?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3개월 만에 시내산으로 그들을 불러들이신 다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그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 소유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에스라서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윤리도덕적인 의미로 접근하기보다 물리적으로 구별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러 다른 민족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면에서 다른 주변 나라와 구별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뭇 다른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은 거룩함을 드러내야만 되었고 또 그분의 빛과 같은 빛을 드러내야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구별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제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제안을 그들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거듭 두 번이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겨버렸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이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출애굽 직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까지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은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각각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 다음에 남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무슨 생소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는 아담의 실패 반복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 나타나는 이 역사의 재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가, 하나님 없이 어떤 삶을 사는가 안 봐도 뻔합니다. 제가 예언자라서가 아니고 성경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1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 마치 죽은 시체처럼 마른 뼈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한 다음 40장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와 확신을 주는 이 말씀의 핵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부름을 받고 선택된 것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모든 육체의 복이 될 그 민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주어지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할 때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할 때 아니 우리 인간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생각할 때 과연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고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맹목의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것만으로 그냥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종의 사명,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이 실패한 종이 되어버린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친히 그 자신이 짊어짐으로써 그 사명을 이루실 것인데 친히 그 사명을 짊어지실 존재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나의 종 곧 여호와의 종입니다.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한 상태와 국면만을 헤아려주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도록 하는 이 일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인데 이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라는 것이죠.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을 귀환시키는 일과 관련해서는 바사왕 고레스가 이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소수민족들을 다 돌려보낼 때 이스라엘도 고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고레스죠. 그러나 고레스가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는 돌려보냈지만 하나님의 품으로는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고레스의 한계예요. 더욱이 세상에 빛이 되는, 열방이 빛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여호와의 종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종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42장 1절 이하에 쭉 나타났던 것이죠. 한번 42장을 보시면서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이 정도에서 훨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3절, 4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고레스처럼 이 문나라를 물리적인 힘으로 군사력으로 정복하고 짓밟는 방식이 아니라 온유와 정의와 자비로운 힘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므로 눈먼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다정하게 대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눈을 밝혀주게 될 것입니다. 죄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들을 풀어내어 살리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서죠. 복음서는 바로 이 내용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달까지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살펴봤지만 이사야 40에서 48장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고레스의 역할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에 실패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레스의 역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실패, 이게 40장에서 48장까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49장부터 55장까지를 보시면 고레스라는 단어나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있었던 눈 멀고 귀가 멀은 이런 반역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고 이사야 42장 1절 이하에 독특한 종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고 이 종에 대한 묘사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데 이게 42장, 49장, 50장, 그 다음에 53장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53장이죠. 빌립이 다가가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에티오피아 유황 간다게 국호를 맡은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을 설명했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고 시작되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타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타박하거나 정죄하는 말씀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종에 대한 사역을 더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해해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몽고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선포되는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 국가만 아니라 특정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백성들이 주목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를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신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동원되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이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의 소명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러므로 절대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예레미야 1장 말씀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염두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이 똑같이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나타나는데 이때는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도 태에서부터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 혹은 사도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로서 그를 부르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의 소명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소명이 아니라는 것을 신적 소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 역할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어떻게 이방에 위치되고 어떻게 세상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느냐? 고레스 왕처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느부갓네살처럼 군대를 동원해서 아수르처럼 그렇게 억압하고 착지하는 방식으로 징기스칸처럼 나폴레옹처럼 히틀러처럼 그런 방식으로 나라를 정복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여호와의 종이 사용하는 무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 내 입을이라는 이 표현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은 말을 하는 기관이죠. 즉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에 맞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칼은 뭡니까? 칼은 가장 근접해서 싸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고 활은 먼 거리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칼과 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은 그냥 칼이 아닌 날카로운 칼이요 화살 역시 그냥 화살이 아닌 갈고 닦은 화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리한 칼은 한 번 칼을 휘두르면 벨 수 있죠.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은 어떤 화살이죠? 울퉁불퉁하거나 거친 것이 제거되어서 목표물에 명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종을 이처럼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1장 2절에 고레스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의 칼의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가 깨라고 말했는데 세상 열국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칼의 티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고 활에 불리는 초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 칼과 활은 고레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레스가 당시 날카로운 칼과 화살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이런 물리적인 칼과 활이 아닌 영적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의식하고 혹은 차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강한 용사도 아무리 지성으로 무장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칼날에 한번 베이면 한 번에 넘어가 버립니다. 한 번에 박살이 나버려요. 영웅 호골도 이 세상에 가장 유명하고 탁월하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말씀의 칼과 말씀의 활에 찔리면 그 당장 꼬꾸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종은 처음부터 알려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전통에 감추셨다. 하나님의 손에 그늘에 숨기시며 그 다음에 화살로 만들어 전통에 감추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숨기시고 감추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일정 기간 동안은 여호와에 의해서 보호되고 숨겨지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특별한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결정적 순간에 대적을 무너뜨릴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실 바로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종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나는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죠. 자, 그런데 이 종의 이름을 3절에 보니까 너는 나의 종이요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면 벌써 나라를 떠올리잖아요. 그렇다면 종의 이름을 집단적으로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한 분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나라의 명칭이기 이전에 한 개인의 이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야곱이죠. 야곱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48장 1절을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그래놓고 뭐라고 말했죠?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사실은 48장 3절 이하에도 잘 나타납니다. 4절에 보니까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랬어요. 얼마나 말을 들어먹지 않는지 얼마나 그들이 완고한 백성인지 내 목은 쇠 힘줄이다. 내 이마는 노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을 찾아내신 거죠. 찾아냈다는 말은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니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뭘 나타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과도 연결이 되죠. 요한복음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죠. 기억나시죠? 영광을 받은 후에 영광을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런 표현들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이 실행된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족속들이고 우리 역시도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의 제의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이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종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완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내 영광을 나타내다라는 이 단어, 이 표현 구약 성경에서 13번 나타나는데 이사야서에만 9번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선지자나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 집단에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여호와의 종에게 너는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반면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고레스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포로에서 돌아온 일에 쓰임을 받은 반면 메시아는 영적인 속박과 영적인 억압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실패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아니 실패한 아담의 대표자로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사탄이 예수님을 세 번 시험한 사건이에요. 그거는 바로 능력 대결입니다. 사실 이때 이미 성패는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떠나 있긴 했지만 사탄이 그 이후부터는 노골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미혹한 적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뒤에서 사주하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죠. 나중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죠.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사단에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민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시험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분이 승리하셨고 실패한 아담을 대신하여 그분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죠?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누구의 말을 들었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사실을 어떻게 또 드러내었는가?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했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참 포도나무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사실을 실제로 나타내신 거죠. 이런 면에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가리켜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보다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개인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봐야 되는가 하면 5절 6절에 보니까 나를 내가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1인칭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너라고 부르고 있어요. 개인, 한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급작스럽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이 예언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종을 위축시키려고 협박하고 위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게 확장시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구주가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곤욕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을 지극히 높여서 세상 열왕 요랑들과 방백들이 그 앞에 절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고 계시록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서 모든 자들이 다 굽혀 경배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사명을 누가 감당하는가?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감당하시는 그 사역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사야 42장의 사명과 동일합니다.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그 다음에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말했죠. 언약과 이방의 빛. 오늘 보면 언약은 빠져있고 이방의 빛만 나타나고 있는데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언약이 되게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언약적 특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6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열방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렇게 우리는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는 예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1940몇 년도에 사해 쪽에서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양이 굴에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간 양을 끌어내기 위해서 돌을 던졌는데 땡그랑 쨍쨍하는 소리가 났어요. 거기에 토기가 있었던 거죠. 들어가 보니까 에스더서를 뺀 구약 성경이 거기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도 있었겠어요? 당연히 이사야서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본이 주전 3세기 때로 판명되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8세기 때 쓰여진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우리는 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신실한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4절 이하를 보시면 그의 사역이 순탄치 않을 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종이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되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종이 자기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마치 자기 수고가 무의로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생각이고 최종적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 어디에서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참으로 나의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은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 얼마나 신실하게 합당하게 행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권리는 여호와께 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의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낼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도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낙심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은 분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헛수고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격적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 인격적 믿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나타났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인성을 가지셨기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도 그러나 성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5절 이하에 앞에 있는 분위기와는 다른 색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이 자신에게 말씀한 것을 연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성부를 가리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종으로 잉태된 순간부터 또 자기의 삶에서 경험한 모든 경험은 다 어떤 과정이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칼을 날카롭게 하고 화살을 갈고 닦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종의 소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리켜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라고 말했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종이 자신의 소명을 인식한 내용,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복창이죠. 성부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성자의 복창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요. 그 다음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바로 그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 일으키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지파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는 특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 말하자면 남은 자를 가리키죠. 혈통적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기보다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했죠.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의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너무 쉬운 일이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이 포함되는데 그게 뭐냐?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그게 바로 뭐죠? 사도행전이고 그게 바로 서신서고 바로 그 내용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고 또 그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바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도 했지요. 제가 지금 당장 찾지 못하겠는데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셨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과 똑같은 제자를 너희가 또 만들어내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는 그 말은 너희와 같은 똑같은 성격의 사람을 너희가 또 만들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과정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아버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28장은 그 당시 땅끝이라 할 수 있었던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실 사도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죠.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사실은 신약 성경 전반에 이 내용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사명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의 사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확인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시민들이 다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한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은 비단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사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한 자들이요 또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사역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명하시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사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도 해당될 수 광범위하게는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참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장 9절 10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재상들이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에 우리도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면에서 참 복음이죠. 어떻게 그 시대 메시아의 사역을 이처럼 함축적이면서도 매우 세밀하게 정확하게 증거했는가 예언했는가. 그런데 이 예언이 복음서에 사도행전에 선지서에 계시록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탄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황무오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불신앙의 죄는 없고 이것보다 더 큰 불순종의 죄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영적 상태를 역전시키고 그 상태를 바꿀 뿐만 아니라 그에게 최초 명령하신 그 소명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성으로의 변화를 초래하도록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존재성도 바꿀 수 있고 그분을 믿으면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본래 하나님께서 이방에 복을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그 소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로 모였고 우리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말씀으로 사람들을 설복시켜서 진리의 말씀만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현상교회를 통해서 조국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고 실패한 이스라엘 대신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말씀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 안에 감춰주셨던 그분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땅끝까지 구원이 확장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 저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현상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일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어떤 구속의 경륜과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인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또한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여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복된 일에 쓰임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현상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복음의 도리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깊이와 넓이였담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랑에 감화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오 우리의 기쁨이오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